우리 함께 말씀, 오늘 말씀 같이 한번 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부터 21절까지 찾으셨으면 15절부터 제가 먼저 읽고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다 같이 읽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저희들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옵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집중하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아 알아 저희들이 그 말씀을 받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따라 행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온데 이 종은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아무쪼록 주님께서 맡겨주신 말씀을 힘있게 선포할 수 있도록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어느 한 남자가 자기의 사랑하는 여인에게 청혼을 하기 위하여서 갔습니다. 가서 청혼을 하자 그 여자가 하는 말이 저는 용기가 있고 머리가 좋은 남자와 결혼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그럽니다. 그런 거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난번 우리가 물놀이에 갔을 때 그 보트가 뒤집혔을 때 제가 당신을 구하지 않았습니까? 이로써 제가 용기 있는 남자라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여자가 그러면 머리가 좋다라는 것은 어떻게 증명을 하죠? 그것은 이미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 보트를 뒤집은 것은 바로 저였기 때문입니다. 저 우리가 그 사랑하는 상대가 있으면 그 상대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온갖 마음과 정성을 쏟는 그런 일이 있죠.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사랑하고 있습니까? 이 부분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잠깐 또 생각해 볼 기회가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기도에 대하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기도의 내용과 의미에 대하여서 그리고 오늘 본문 속에 허락된 그 기도 속에는 분명한 목적성과 방향성이 있다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또 갑자기 사랑과 계명이 등장을 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라.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라 하는 이 말씀은 다소 우리가 듣기에 불편하고 부담스러운 내용일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나의 계명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또 지켜야 할까? 우리는 복음서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율법에 철저하고 자기의 의를 위하여서 율법을 지키기 위해 힘썼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아주 엄하게 꾸짖고 책망했던 내용들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신자들은 율법이라 그러면 다소 좀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율법이랑은 조금 거리가 멀 거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너희가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라 이런 말씀이 나오자 우리는 다소 당황스럽고 또 혼동하고 또 어리둥절한 그런 마음이 들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나의 계명이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하기보다 그 앞에 나와 있는 사랑이라는 문제로 이 문제를 좀 풀어봐야 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지금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그 14장 처음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 제자들에게 믿음에 대하여서 촉구하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떠나실 것이요, 그 남아있게 될 그 제자들을 향하여서 나와 너희라는 그런 말씀들을 반복하시면서 그들과의 관계를 재차 확인하는 내용들로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마련하러 가노라. 그리고 내가 다시 너희에게로 올 것이고 그때는 너희를 영접하여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너희는 나를 통해서만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나를 믿는 자는 나의 일을 할 것이며 그보다 큰 일을 할 것이라. 그리고 지난주에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말씀하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지금 제자들과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과의 어떤 그 관계성을 전제하여서 말씀하시고, 그 관계성 안에 우리에게 주어질 약속들을 말씀하고 있는 걸 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르면 사랑이라는 그 단어를 쓰기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 관계가 사랑이라는 관계로까지 지금 발전시켜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후에 보면 사랑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자주 등장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지금 보았던 15절 말씀도 그러하고 우리가 읽었던 21절을 봐도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23절에도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도 그를 사랑할 것이요. 24절에도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사랑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걸 보면 우리는 이 사랑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될 것이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사랑을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 부분에 대하여서 지금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제가 한번 맞춰볼까요? 먼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 아무 생각이 없으실 겁니다. 정답이죠? 대부분은 다 아무 생각이 없을 겁니다. 또 뭐 생각을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기독교에서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당연스럽게 여겨지고, 예수님도 사랑을 강조하여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 그렇게 생소하지도 않고 놀랍지도 않은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이것이 자칫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종종 위험스럽고 무서운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어떤 표현이나 감정의 변화 없이 너무나도 익숙하게 그것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 안에서 사랑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다분히 그것이 다분히 관념적이고 개념적이고 추상적인 어떤 것으로 그냥 남아있을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젠가 제가 여러분들과 한번 나누었던 적이 있습니다. 기독교를 이야기할 때 그 핵심이 무엇이냐 그러면 사랑을 두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좀 조심스럽게 따져봐야 할 문제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의 종교도 아니고 단순히 사랑하자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는 때에는 이 사랑을 어떤 도 차원에서 그렇게 설명할 위험성이 있습니다. 마치 불교에서 자비를 이야기하고 유교에서 어떤 예의나 도리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기독교도 그냥 관념적인 어떤 사랑을 이야기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사랑 자체의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사랑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않고 언제까지나 사랑을 이야기할 때는 그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될 때에만 그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중요한 겁니다. 이 기독교가 이 사랑이라는 것, 이 단어 자체가 원래 숭고하고 아름다운 내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가 그것을 채용하고 있고 그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어도 우리가 말하는 사랑은 그들과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할 때에만 그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우리는 의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싱글일 때 다소 이 사랑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많았고 나름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일찍이 어려서부터 고전 중에 고전인 에리 프롬의 사랑의 기술이라는 그 책을 메스터하고 친구 중에 동기들끼리 이렇게 커플인 친구가 있어요. 그러면 그 친구에게 사랑이라는 부분에 대하여서 연애에 대하여서 제가 상담을 해주고 조언을 해주고 충고를 해주고 들어주고 야 그럴 땐 여자의 마음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단다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사랑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럴듯한 어떤 비유를 들어서 그거를 설명해주곤 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가지고 있는 맹점 중에 하나는 저는 연애를 해본 적이 한 번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때는 주님을 사랑하느라고 연애를 못했습니다. 집사람을 만나기까지 연애를 해본 적이 없는데 뭐 믿거나 말거나 연애라는 것 뭐라고요? 아 믿어지십니까? 예. 그건 또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네. 그 믿어진다 그래도 괜히 기분이 나쁘네. 예? 아무튼 이 사랑이라는 것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짝사랑이니 상사병이니 이런 것들은 사실 사랑이 아니죠. 그것은 혼자 상상의 나래를 펴면서 자신의 환상 속에 자신이 만들어 오는 세계일 뿐이지 그것이 사랑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을 해보지도 못했으면서 사랑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나름 정리하고 철학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마치 사랑을 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한다라는 것은 사실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옛날에 아주 유명했던 뭐 러브스토리라는 영화를 보지 않았습니까? 또 뭐 우리 한국 드라마 중에 겨울연가 연사방아 나오는 그 겨울연가 드라마를 보면서 사랑에 대하여서 정말 그 환상을 꿈꿨던 어떤 그런 모습들이 혹시 있지 않습니까? 러브스토리 보면 그 눈바닥에 그 연인 남녀가 누워서 아주 그 눈을 뒹굴며 그런 모습들을 보면 얼마나 마음 설렙니까? 겨울연가에 보면 그 추운 날에도 밖에서 서로 지그시 서로를 바라보면서 눈물을 글썽이면서 정말 의미 있는 대사를 서로 날리면서 정말 그 그럴듯한 분위기를 자아내는 것이 얼마나 우리 마음에 이렇게 와닿습니까? 우리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속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아름답게 보이는 이유는 우리가 그것을 따뜻한 영화관에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뜨끈뜨끈한 아랫목에서 그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죠. 그러나 실제적으로 연애를 해보면 어디 눈바닥에서 뒹굽니까? 옷 버릴까 걱정이 되고 손실 입고 어디 밖에서 이야기를 합니까? 야 추운데 빨리 들어가자 그러는 거죠. 우리는 많은 부분 사랑에 속고 있습니다. 내가 본 만화와 내가 본 영화로 그것이 사랑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것 마냥 마치 우리의 신앙도 그런 식으로 우리의 신앙을 생각하고 있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랑을 그런 관념적으로 생각을 하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기독교는 사랑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그 대상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도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상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이 아름다울 수 있는 것이죠. 긍휼의 대상이 있기 때문에 긍휼이 나가는 것이고 자비의 대상이 있기 때문에 그 자비도 베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긍휼, 자비, 사랑, 의 그 단어 자체만으로는 사실은 큰 의미가 없고 그거는 하나의 개념에 불과하고 추상적인 의미에 불과합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 대상과 나를 묶는 끈입니다. 결국 그 끈이 누구와 연결되어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사랑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그 대상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대상이 중요한 것이죠. 기독교의 신앙의 목적은 그렇기 때문에 그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와 사귀는 것입니다. 그것이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의 신앙이나 사랑은 그저 옆에서 훈수두는 신앙이요 사랑에 불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안에서 사귐이 있어야 그것이 진짜 사랑이 되는 것이죠. 그분에 대한 그 사랑이 있지 않고는 그것은 혼자만의 열심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이나 어떤 서기관들을 보면 그들 나름대로 열심히 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있습니까? 무엇을 위한 열심입니까? 그들 안에도 사랑이 있을까요? 뭐 사랑이 있다고 할 수도 있죠. 그러나 그 사랑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그 대상이 하나님도 아니었고 예수 그리스도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이었죠. 자기의 의의를 사랑하고 자기의 연민에서 그 모든 것들을 행했을 뿐인 겁니다. 요한복음 5장 42절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5장 42절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지적하시고 있는 말씀이 뭐예요? 42절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그들은 율법에 대하여서 종교에 대하여서 열심은 있었지만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랑이 충만했다 할지라도 그 사랑이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에는 우리의 신앙에 분명한 대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에 어떤 수학선생이나 조교로 어떤 테스트하는 자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랑의 대상으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상당히 곁가지의 것들을 너무 중점적으로 다루어서 중요한 것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천국이 있을까? 지옥이 있을까? 있다면 그곳은 어떠한 모습일까? 장차 장래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창조 세계에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우리는 여기에 매어 달리는 그런 신앙이고 거기에 머무르는 신앙일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만나는 그 대상을 알며 그 대상과 어떠한 관계 속에 들어가야 할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우리가 그를 사랑하면 거기에는 엄청난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해보신 분이라면 아시겠지만 사랑을 하면 어떻게 달라집니까? 모든 것이 달라지죠. 내 마음도 달라지고 뭔가 삶의 활력과 의욕이 생기고 온 세계를 봐도 세계가 보는 모습이 달라지죠. 그 전에 봤던 것들과 전혀 틀립니다. 추운 겨울이 오면 겨울이라서 좋고 여름이면 여름이라서 좋고 비가 오면 그 비가 그냥 비로 보이나요? 그냥 하늘에서 은가루 꽃가루가 내리는 것 같고 눈이 오면 솜사탕이 내리는 것 같고 왠지 비 오는 날 기어가는 지렁이를 보면 왜 이렇게 싱싱하고 먹음직스러운지 꼭 육해 같고 방에 기어다니는 그 바퀴벌레도 얼마나 싱싱하고 통통한지 보는 눈이 새로워지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안에 사랑의 관계로 들어가면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그 안에 놀라운 신령한 희열과 감격과 충만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신앙인들에 있어서는 그 부분에 대하여서는 아는 바가 별로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힘이 없고 언제나 지지부진하며 늘 의욕이 없는 상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제 안에 끔찍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 중에 혹시 그러면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대상을 놓치고 그냥 자기 혼자 빠져서 사랑한다라고 스스로 체면을 걸고 있는 사람들은 혹시 있지 않는가? 그저 액자 하나 마련해서 거기에 예수님 초상화를 두고 내가 그를 사랑한다 그러지 않을까? 우리 고등학교 때 보면 책받침에 그 TV 스타들 놓고 괜히 그냥 마음에 설레는 마음으로 있었던 것처럼 그런 식으로 예수님을 사랑한다든지 아니면 마네킹을 갖다 놓고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건 아닌지 요즘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그래요. 이렇게 튜브로 된 인형 갖다 놓고 자기 사랑에 빠졌다 그러면서 그 인형 데리고 영화도 보러 가고 레스토랑도 같이 가고 제가 볼 땐 정신적으로 좀 이상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혹시 우리들의 신앙도 그 대상을 인격적으로 만나보지 못하고 그저 내 안에서 그냥 스스로 어떤 그 형상을 그리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특새에 여러분 나오셔야 됩니다. 이 특새 주제가 뭐예요? 내 눈 보게 하소서. 우리는 바라봐야 합니다.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가려진 눈을 떠서 우리의 분명한 대상이 누구인지를 봐야 되고 그분을 추구해야 되고 열망해야 됩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에 다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우리를 어떤 자리로 초대하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사랑의 관계를 나눌 수 있는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우리로부터 사랑을 기다리시고 있는 것이죠. 바라시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한다라는 표현이 있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제 너희가 나를 사랑하라라고 말함으로써 예수님과의 그 정말 아름다운 그 관계를 가지시기를 예수님도 바라시고 원하시고 있는 것이죠. 그 사랑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말하는 거죠. 여기서 계명을 지킨다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해라 저것을 해라 아주 냉정하게 기계적으로 뭔가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우리가 지킬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또 뭐 어떤 리스트를 우리에게 줘서 그것을 계명을 지키라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이미 암시적으로 그 앞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먼저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을 가지면 그것이 우리에게 동기가 되고 사랑을 가진 자의 가지는 어떤 폭발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하여서 해주고 싶은 것이 그저 의무와 어떤 책임과 어떤 부담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즐겁게 기쁘게 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즘 뭐 우리 자녀들이 이제 대학 가고 그러면 뭐 샴페인도 있고 뭐 미시간도 있고 다른 주에도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어떤 개인적인 일로 그곳에 가야 된다 그러면 얼마나 가기 싫습니까? 아, 짜증나고 핑계대고 싶고 될 수 있으면 안 가고 싶은 것이 그렇지만 여러분의 자녀가 그곳에서 곤란을 당하고 있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만사를 제쳐놓고 맨발로라도 뛰어가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사랑이 가지는 힘일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라 하는 이것이 우리의 의무와 책임으로 너희가 부담으로 지킬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알아서 그 사랑의 동기를 가지고 나오는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보일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받은 사랑에 대하여서 우리도 어떤 은혜의 보답 차원에서 이 일들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 내가 받은 은혜가 이만큼이니까 그것을 추억하고 기억해서 나도 얼마를 드려야지라는 생각을 합니다. 마치 하나님이 나에게 만불을 주셨으니까 내가 백불 정도는 하나님께 드려야지라는 생각을 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이나 우리가 드려야 할 사랑은 그런 식의 사랑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추억하고 기억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나를 위해서 해주셨지? 그러면 나도 해야지 내 의지적으로 뭔가를 좀 드려보겠다는 그런 식이 아니더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서 죽으심으로 이제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그 성품과 인격을 충만히 담아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가 그것을 뿜어내고 그것을 발휘하는 것으로 사랑을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이해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을 한번 보시죠. 고린도 후서 5장 14절 고린도후서 5장 14절 제가 한번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 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예. 여기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강권함으로 이 일들을 행하도록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근거는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시고 이제 우리의 삶이 그분을 위하여서 사는데 그것은 우리가 이제 새로운 피조물 되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사랑을 해야 되는 것은 그저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기 때문에 그 안 것으로 몇 가지를 실천하는 정도의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을 입어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담아서 그것을 표현하는 것, 그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좀 더 뒷장으로 가셔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만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 잘 아는 말씀이죠?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 이런 것이죠.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베푸는 것도 내 기억 속에 내 지식 속에 담은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새 사람 된 것으로 그리스도 사람 된 것으로 그리스도의 마음과 그 성품과 인격을 드러내는 모습으로 사랑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사랑의 모습이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아무쪼록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기를 힘써야 하며 그를 인격적으로 만나야 하며 그와 더불어서 그 사랑의 관계를 누려야 합니다. 그 속에서는 분명히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맛보지 못할 놀라운 하늘로부터 주시는 참된 신령한 기쁨과 만족과 충만과 행복이 들어있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하여 그 마음의 동기를 삼아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계명과 요구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라. 여기서 말하는 나의 계명은 무엇일까요? 저도 처음에 이 말씀을 대하면서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 가르치신 것, 또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그 하나님의 뜻을 두고 나의 계명이라고 했을 것이라 이렇게 일반적으로 전반적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물론 그 내용도 다 들어가 있겠죠. 그러나 이제 여러분들 앞에 이제 설교를 하려고 설교 아웃라인을 다 잡아놓고 보니까 나의 계명이 뭔가에 대하여서 눈에 여기저기서 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참 난감하기도 했습니다만 처음부터 알았더라면 설교 전반적인 내용이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도 생각을 합니다만 어쨌든 지금이라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장 보죠. 13장. 13장 34절. 13장 3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죠. 새 계명을 주는데 서로 사랑하라라는 겁니다. 15장 12절 15장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예, 여기도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라는 것을 내 계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 여기 잠깐 다시 돌아와야 되니까 여러분 덮지 마시고 요한 1서 3장 요한 1서 3장 23절 요한 1서 3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예.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내 계명이라고 우리는 성경의 근거로 해서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렇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지금 보았던 말씀들 내용 가운데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라는 말씀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너희도 서로 사랑하리라 라는 말씀이 되고 앞에 있던 내용들을 근거로 해서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한 사랑의 관계를 이룰 때에 그 사랑의 동기가 됨으로써 우리도 형제를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자리까지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 뭔가 좀 말씀을 듣는 내내 좀 답답함이 있지 않습니까? 예? 사랑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여전히 찜찜하고 뭔가 그 충분히 여러분들이 반응할 수 없는 어떤 그런 마음이 있죠. 사랑, 이 문제는 아주 우리를 주눅들게 만들고 약고 죽게 만드는 단어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사랑의 문제에 있어서 누가 자신 있게 나는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 문제를 들이대면 어느 누구도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없을 겁니다. 우리가 그저 뭐 한두 가지 사랑을 실천했다고 해서 내가 사랑을 다 했냐 하면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이 문제에 있어서도 사실은 자신이 없는데 또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라는 이 문제까지 주니까 우리는 더 할 말이 없죠. 앞에 서 있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라고 해서 사랑을 완전히 실천하냐 그러면 저 역시 부족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는데 목사라는 이유만으로 여기에 서서 여러분들에게 사랑에 대하여서 설파하고 여러분들을 권면하는 것 자체가 저 자신에게는 아주 죽을 맛입니다. 이 뭐 말로 해서 이거 될 문제가 사실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지는 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온전히 사랑할 수 없다라는 문제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사랑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사랑만큼 우리가 사랑을 베풀지 못하는 문제가 우리에게는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문제 때문에 좌절하기도 하고 낙심되기도 하고 번번이 실패하면서 우리는 좌절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지는 가장 큰 고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거기서 절망하지 않고 뻔뻔할 수 있는 이유가 있을까요? 우리 인간은 그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보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그들을 사랑한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 사랑의 계명을 어기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낙심치 않을 만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 가지 힌트는 뭐냐면 사랑은 우리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쌍방이 같이 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일부 예배 때에는 충분히 힘있게 힘을 주어서 이야기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아쉬움이 있는데, 아무쪼록 이 시간에는 좀 더 강조하면서 여러분들과 이 부분을 좀 분명하게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정말 심각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바로 이 시점에서 보혜사 성령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다시 한번 가보시죠. 요한복음 14장. 예. 14장에 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래 놓고선 바로 16절에 등장하는 것이 보혜사 성령을 언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을 언급하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16절에 하반절에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할 것이다. 17절 그 하반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우리와 영원히 함께 있겠다라고 예수님 쪽에서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 약속하시고 있고 실제로 그렇게 하시는 거죠. 우리 속에 거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우리 쪽에 있어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는 문제에 있어서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문제를 어떻게 그 장치를 마련하고 우리를 붙들고 있는가에 대한 것을 이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세요.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여러분, 여기까지가 이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와의 어떤 차이를 나타냅니다. 이스라엘 백성, 구약 백성은 내 계명을 지키리라, 내 계명을 지켜라, 여기까지 그들에게 명하신 내용이고 그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실제로 그 계명을 지키지 못하였죠. 하나님께서 아무리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기적으로 이끌고 승리로 이끌어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연약함으로 그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해야 하는 문제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 이상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내용이 뭐예요? 그들이 사랑을 지키지 못하자 하나님께서 뭘 약속하냐면 내가 장차 너희에게는 너희 안에 너희의 영, 내 새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고 너희에게 새 마음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의 그 관계를 회복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 그 계명을 지키라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다른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왜? 그 일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에 대하여서 그 일들을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처럼 실패치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연약하여 넘어집니다. 우리는 그분의 손을 놓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하여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강하게 붙들게 함으로 우리와의 그 사랑의 관계를 결코 끊게 하지 않게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와 열심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8절도 보세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고아는 자신의 인생을 자신이 책임져야 됩니다. 자신의 운명을 자신이 담당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 그런 위치에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내가 너희를 고아로 두지 않고 내가 다시 오겠다라는 것은 이제 너희의 인생과 너희의 운명이 너희 자신에게 달려있지 않고 내가 간섭하며 내가 너희의 운명을 책임지겠다라는 그 말씀으로 허락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0절에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내가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하나 되는 사귐의 관계 속으로 우리를 초대하시고 있고 그 관계가 결코 끊어질 수 없는 관계로 우리를 붙드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에도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우리를 위하여서 간구하신다라고 말씀하시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얻었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뭐가 대단한 겁니까? 제가 외운 게 대단한 겁니까? 물론 그것도 대단하죠. 사실은 로마서 8장을 다 외우려고 했는데 제가 참은 겁니다. 우리 사역반에 가시면 그런 분들이 몇 분 더 있습니다. 정말 대단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우리의 연약함과 나의 계명을 지켜야 할 것이라 그 계명 그 몇 가지를 지키는 것마저도 주님을 사랑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아무리 사랑을 받았어도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강한 힘으로 그의 사랑의 열정으로 우리를 붙들고 놓지 않으시겠다라는 그 놀라운 의지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여러분 아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붙들고 있다라는 것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뭐 어떻게 살아도 하나님께서 다 붙들어 주시겠네 이렇게 안일한 마음을 가져도 된다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혜사 성령에 대한 말씀을 하신 이후에 다시 한번 21절에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냐. 우리가 그만한 사랑을 받았다면 물론 우리는 부족하지만 때로는 실패하지만 넘어지지만 그렇지만 또 그 우리를 사랑하시고 붙드시는 분을 기억하여서 우리는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그분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그 자세로 우리의 삶을 살아드려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기를 이런 경우 혹시 있을까요? 하나님, 내 마음 아시죠? 주님 사랑하는 것 아시죠? 그리고선 아무것도 안 해요. 순종하지도 않고 실천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도 얘야, 너 내 마음 알지? 그리고선 아무것도 안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계명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돈을 다하여 돈 얘기만 나오면 여러분 긴장하시는 목숨이 더 귀해요? 돈이 더 귀해요? 말씀은 잘하시네. 근데 우리 신앙은 꼭 그런 것 같아. 내가 마음과 목숨과 뜻은 다 하겠는데 돈을 다 한다라는 것은 조금 생각할 여지가 있어 보이는. 그래서 앞으로는 그 말씀 읽을 때 항상 돈을 다하여 꼭 넣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시고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계명 아닙니까? 사랑에 대한 계명입니다. 이 사랑이, 이 계명이 우리에게 과하다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우리에게 정말 무작정 우리에게 사랑을 받기만을 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그것을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랑을 가질 만큼 이미 우리에게 베푸셨기 때문에, 그 근거를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였기 때문에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를 붙드시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 땅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닥치고 어떤 장애가 온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두려울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또 그분의 뜻을 따라 우리가 형제를,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우리의 삶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 또 우리를 위하여서 기꺼이 자기 목숨까지 허락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또 우리와 동행하여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항상 함께하며 우리 속에 거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그 뜻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계명을 우리가 지키며 더욱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